처음에 그들은 참으로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거친 자연과 맹수를 피해 겨우 자기 앞가림만 할 줄 아는 수많은 생명체 가운데 하나. 그러던 그들이 지구의 주인 자리를 꿰차더니 이제 창조자, 신의 영역을 넘보려 합니다. 과연 그들은 신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늘에 오리를 했던 이카루스처럼 까마득한 나락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일까요? 중대한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들, 인류, 문명의 배를 타고 진화한 인류의 대역사와 미래에 대한 뜨거운 논쟁들을 오늘 토요 인문학 콘서트 공개방송 사피엔스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 문화 콘서트 비틀스의 Across the Universe로 열어드렸습니다.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맛있게 책 보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토요일 문화 콘서트 올해 세 번째 공개 방송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이곳 우면동 EBS 방송센터의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 3월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경기 이후에 우리 사회의 인공지능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런지 부쩍 관심이 높아졌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창조한 기계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감 있으셨던 분도 많이 계셨고요. 네. 인류가 도달할 최종적인 경지가 아니 과연 어디까지일까 궁금도 해졌습니다.
그래서 예. 네, 오늘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을 위해서 특별히 선정한 책이 있으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 교수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 오늘 맛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인류를 위한 중대한 질문을 함께 고민해 주실 분들도 모셨는데요. 정미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먼저 경희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이자 경희대 미래문명원 대외협력실장 그리고 문화평론가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태광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태광 교수님 어서 오세요.
쑥스럽네요.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적 있으시죠? 비즈니스 인문학, 이야기 인문학 등의 책으로 사랑받고 있는 세계 문화 전문가 조승현 작가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을 여러 차례 진행을 했었어요. 저는 안타깝게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 보니까 그냥 물리적인 말이에요. 그 머리의 사이즈가
크고
와, 용량이 크시다. 맞아요, 그 맞아요. 많은 지식이 아마 다 들어있을 것이다. 이런 그 첫인상을 받았는데 두 분은 강연 현장에 계셨잖아요. 네. 어떠셨는지 정말 궁금한데 먼저 조승현 작가가 말씀해 주실래요?
예, 저는 그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 그 강연에 그냥 관객으로 참석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유발 하라리 박사님이 막 그 중국에서 넘어오셨는데 네. 중국에서 너무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셨었는지
저런.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표정이 굉장히 어둡고 목소리가 깔려 계셨거든요. 그 목소리로 그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더 막 와다
진짜 인류가 종말 하나보다 네, 그런 네,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예, 저는 그 제가 재직하고 있는 경희대학교에서 유발 하라리 교수가 대중 강연을 했는데 그게 제가 패널로 참여를 해가지고 네. 직접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 사진 봤어요.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해봤고 네. 사실 좀 책으로 볼 때보다는 이분이 굉장히 낙천적인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아 그래요? 완전히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선생님은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음울한 어떤 그런 인상을 받으셨지만 네. 저는 굉장히 발랄한 소년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본인이 이제 지필과 명상을 이제 병행하면서 네.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상당히 좀 천진난만하고 네.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정말 호감이 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날은 그러면 컨디션이 좋으셨던 거죠?
네, 상당히 컨디션이 좋았고요. 그리고 일단 그 관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아하,
거기가 평화전당인데 꽉 네. 채우면 2층까지 채우면 한 3,500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정말 빽빽하게 들어서가지고
와.
상당히 그게 좀 고무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뭐 특별한 경험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찬찬히 그의 책을 읽어보는 것, 또 이렇게 우리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사피엔스, 이 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초대형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정미 씨.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 굉장히 뭐 이제 압력밥솥을 내려놔도 안 탈 것 같은 그런 두께. 아,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
또 이제 작가 굉장히 젊잖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우리랑 같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발 하라리 님께서 같은 우리랑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적어 놓으시고 진짜 미래가 어떻게 되지? 이건 로봇한테 줄을 서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 의견이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사피엔스 읽으면서 굉장히 또 가동률이 좋더라고요. 두꺼운 책에
맞아요.
비해서 쫙 빨려 들어가서 읽으니까 오, 생각보다 이 두꺼운 책을 쉽게 설명해 주시니 책이 많이 팔리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미 많이 팔렸죠.
맞아요.
그렇죠. 그 이런 그 책들을 요즘에는 그 빅 스토리북 또는 빅 히스토리북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빅 시리즈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이제 새로운 어떤 글쓰기 방식들을 차용해 가지고 디테일한 어떤 그 묘사를 하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려주는 이제 그런 일종의 매핑의 어떤 그런 방식의 책이라 볼 수 있어요. 이런
네.
유사한 책들은 사실 이미 많이 나와 있고 이 책은 특히 그 기존에 있던 그러한 빅 히스토리의 그런 많은 내용들을 아주 탁월한 관점으로 좀 정리를 했던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학술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너무 단순하게 서술한 것은 있어요. 하지만 대중들이 생각할 때 큰 그림을 그리는 데는 이 책은 굉장히 뛰어난 그 정보를 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유발 하라리 이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물론 기존에 있는 빅히스토리 북들을 많이 참조하고 또 거기에 내용들을 재구성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네.
거기에 본인의 어떤 독특한 관점을 얹어가지고 특이한 어떤 해석. 특히 이분이 역사학 전공인데 중세
네.
역사학 전공이에요.
네. 네.
자기 전공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 뭐 예를 들어서 상징을 분석한다든가 내러티브를 이렇게 제시한다든가 이런 방식들을 첨가해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그런 책을 썼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조수현 씨는요.
이 우리가 사실 그 역사책 읽는 걸 그리 썩 좋아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역사를 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역사책을 쓰는 방식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과 안 맞는다는 거죠. 뭐냐면 그 역사책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역사를 썼던 시점은 어떤 시점이었냐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가문이나 핏줄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를 이해하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관점에서 역사책을 쓰면은 대종, 태세, 문단세 이런 방식으로 역사책을 쓰는 거죠.
예, 예, 예.
왜냐하면 자기 가문의 역사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으니까.
일단 연대표 같은 걸 제일 먼저 외웠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왕들의 계보라든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이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이 자기 가문의 계보를 알고 있던 시점에는 굉장히 와닿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950년대부터는 이념의 시대라고 해서
네.
이제 이념 대립이 모든 사람의 관심거리였던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국가의 역사 아니면은 이념의 역사 경제의 역사 이런 것들이 큰 화두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지과학이랑 유전학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식으로 역사책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물학적인 유전학적인 관점으로 역사책을 쓸 때 사람들이 아 우리의 스토리가 이거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사피엔스라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이 책을 보고 세 번 놀랐습니다. 우선 이 책이 뭐 아까 정민 씨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600페이지가 넘어요. 두꺼운 책이라는 거. 두 번째는 역사, 경제, 심리, 생물 또 종교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넘나들면서 방대한 인류사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당시 마흔도 되지 않은
되게 놀랐어요. 맞아요.
써냈다는 것도 놀랐고요. 세 번째는 이야기 주제가 상당히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상당히 재미있게 책장이 넘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네.
세 분 이 책 어떻게 보셨어요? 간단하게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권해도 욕먹지 않겠다. 일단 두께 무서워하셨던 분들은 생각보다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제가 읽었으니까요. 라고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인류사 전체를 600페이지에 담아낸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일 수가 있죠.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00페이지도 사실 굉장히 두껍지만 인류사 전체의 어떤 그런 시간의 어떤 길이를 생각한다면 사실 짧은 다이제스트판이라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에서 제가 볼 때 유발 하라리가 굉장히 그 중심을 잡고자 했던 것은 바로 사피엔스라는 우리의 어떤 종, 그 종이 어떻게 발생해서 지금 어떤 지구의 어떤 지배자가 되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내러티브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 중심주의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인간의 행복이라든 이런 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중심을 맞추고 있는데
네.
유발 하라리는 그런 인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많은 어떤 생물학적이라든 유전공학적인 그런 지식들을 유발 하라리가 동원하고는 있지만
네.
사실 이 유발 하라리가 원했던 것은 사피엔스라는 그 종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이 사피엔스가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모른다. 사피엔스는 뭔가를 지적인 것을 계속 추구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그런 경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불예측함 또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미래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제시하자고 했던 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네.
단순하게 그냥 음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야말로 사피엔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누구며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조승현 씨는 어땠어요?
이 책이 두께에 비해서 쉬운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 책 안에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네.
뭐 농협혁명, 인지혁명, 산업혁명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뭐 종교의 탄생, 언어의 탄생.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사진가가 북한산을 찍은 사진을 보고 감동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북한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다 알게 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각도에서 그거를 찍었나. 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봤을 때 그것이 어떻게 생겼냐 그게 놀라운 거잖아요.
네.
사피엔스도 마찬가지로 율랄 하라리 박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똑같은 얘기를 전해 접했을 때 어떤 관점에서 보냐 그것을 줌인을 할 것인가 줌아웃을 할 것인가
네.
뒤에서 볼 것인가 앞에서 볼 것인가 이런 차이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비유도 그냥 정확하게 잘해주시네. 우선 그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사피엔스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정리해놓고 있어요. 나는 호모 사피엔스 종의 일원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피엔스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겠고 인류, 휴먼이라는 표현은 호모 속에 속하는 현존하는 모든 종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겠다. 그러면은 현생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교수님? 조금
그렇죠. 이제 그게 네. 사실 이거는 이제 많이 그 제가 볼 때는 아키올로지라든가 이런 데서 고고학이라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지만요.
네.
사실 우리가 이런 종류의 어떤 인류가 있었다라는 것은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발견된 화석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런 종의 어떤 계보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더 화석들이 더 나올 수가 있고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인간의 종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의 어떤 우리는 기본적으로 호모 뭐 에렉투스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기본적인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을 통해서 갓을 세워놨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 새로운 게 또 나오면 이게 네.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과학적 발견을 토대로 한 뭐 이렇게 새로운 어떤 가설들을 전제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전체를 그럼 사피엔스로 부르자라고 이 사람은 결정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다 재구성한 거죠.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네안데르탈인이라든가 또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사피엔스와 가지고 있는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과도 좀 어긋나는 게 많아요.
네.
예, 유발 하라리 교수가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재밌는 이유는 이걸 가지고 이제 큰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주니까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죠. 그러니까 사피엔스라고 부를 수, 총칭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 사피엔스란 결국 이제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피엔스를 슬기롭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생각을 한다는 뜻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이 하라리도 이 책에서 쓰고 있지만 사피엔스의 가장 큰 특징은 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네안데르탈은 생각을 안 했느냐 이제 이런 것도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또 밝혀진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그 자료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도 사실 종교적 의식을 하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언어를 사용하기도 했고 심지어 네. 또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이 결혼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일단 하라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지적인 호기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모르는 것을 궁금해한다는 거죠. 요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그 재밌는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호기심.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달에 가려고 했을까 인간이요. 사실은 달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토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뭔가 있을 것 같아서 하잖아요. 가고 싶어야지.
심지어 지금 인류가 최초로 보낸 그 우주 탐선선 보이저는 아직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목숨을 넣어서 지금 해왕성을 지나서 태양계를 지나서 어딘가를 가고 있는 그 왜 가는 걸까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보냈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하라리 묻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들.
네. 역사 시간에 배웠었던 걸로 치면 우리 친척들 되게 많습니다. 예, 아직 덜 진화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네안데르탈인 호모 에렉투스. 아 근데 요거 지금 이름을 좀 우리 장명가 언어천재 조승현 작가님께서 이름의 뜻을 좀 시원하게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앞에 호모가 붙는 것은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하.
우리가 무슨 패션 그 브랜드 뒤에 옴무라든지 우오모라고 붙는 것이 이제 그 프랑스나 이탈리아로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것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이 호모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게 생물학적인 용어다 보니까 사람을 어떤 신체적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누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하라리 박사가 우리한테 실제로 하려고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인간이 너무 오만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름을 지어놓은 걸 보세요. 호모 사피엔스. 우리 현재 인간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아는 자예요.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호모 하빌리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손기술이 좋은 자입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간신히 서서 걷는 사람을 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 단어들이 다 호모 사피엔스 우리가 다른 호모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자고 쟤는 간신히 서서 걷는 정도고 쟤는 이제 손기술 좀 쓸 줄 아네. 이런 약간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재미네요.
네.
이 책의 또 다른 매력이 작가 유발 하라리가 책 곳곳에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질문이나 문제들을 제기한다는 점인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몇만 년 전 지구에는 적어도 여섯 종의 인간이 살고 있었다. 여기에서 이상한 점은 옛날에 여러 종이 살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딱 한 종만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네, 그러고 보면은 뭐 네안데르탈인은 사피엔스보다 더 힘이 셌었고 몸집도 컸다고 그러고요. 뇌 크기도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하는데 역사 속에서는 사라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작가는 네안데르탈인을 비롯해서 다른 종의 멸종에 사피엔스와의 연관성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 증거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사실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앞에 이제 조승현 작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관점으로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네.
사실 이 유발 하라리 박사는 이거를 가지고 사실은 나머지 역사를 다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다른 종을 멸종시키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상징화하는 능력이라든가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이라든가 또 테크놀로지나 이런 걸 다 동원을 하는 건데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피엔스는 개체로 본다면 절대 네안데르탈인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안데르탈인은 원래 이제 유럽이라는 이쪽에 먼저 이제 가서 정착하고 살고 있던 인류의 종이었고요. 그 네안데르탈인은 굉장히 등치가 큽니다. 천만시 정도 되는 등치를 갖고 있었고 생기기도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털도 이렇게 부숭부숭하고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피엔스가 그러면 이 네안데르탈인을 이겼을까? 바로 사냥하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사냥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구성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피엔스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네안데르탈인이 절대 갖고 있지 못했던 능력이 아닐까라고 유발하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졌을 것이다.
소동도 하면서.
개인적으로 싸우면 져요.
네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둘이가 그냥 딱 마주치면 네안데르탈인 이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집단으로 싸우면 네안데르탈인은 힘은 셀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피엔스가 와서 다 이제 죽였을 것이라는 것이고 이게 또 다른 종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왜 이 호모 사피엔스는 그 추운 나라 시베리아를 왜 갔을까라는 거예요. 사실 그 시베리아에도 호모 사피엔스의 유골이 나오거든요.
네.
생각을 해보시면 따뜻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추운 지방까지 갔잖아요.
네.
그건 왜일까? 바로 고기를 찾아서 갔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 고기를 고기를 먹는 식습관을 만들었던 것은 바로 사냥한 능력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하는 것이고 그런 걸 다 적용해서 설명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이게 이제 사실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런 가설은 있어요. 네안데르탈인의 제노사이드, 인종청소라고 하는 네. 소설책도 나와 있고 있지만 여하튼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호모사피엔스가 굉장히 잔인한 종족이다.
네.
사실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분도 좀 나쁘고 약간 뜨끔하죠.
네.
우리가 그렇게 잔인한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뭐 그런 네. 게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읽다 보니까 약간 좀 객관적이게 되더라고요. 사피엔스란 우리의 위대함이 아니라 오, 이런 면도 있었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면이 있었어요.
예. 약점투성이 인간의 필살기 바로 인지혁명에 따른 언어의 사용 이제 함께 힘을 합쳐서 네안데르탈인도 이겨내는 저자의 질문처럼 이 언어에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는지 그 점도 그렇죠.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이건 굉장히 독특한 이론이라고 저는 봅니다. 유발 하라리가 바로 네. 이제 그 이야기하는 능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책에는 물론 이제 나오죠 이야기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원숭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동물들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합니다. 예를 적이 나타나면 소리를 지른다든가, 그죠? 특히 뭐 이렇게 사실 곤충들도
네, 꿀벌도 막 춤추잖아요.
꿀이 어디 있는지 네. 알려준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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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아.
침팬지가 자기 동료 침팬지에 와서 내가 어제 굉장히 예쁜 여자 침팬지를 봤어. 암컷 침팬지를 봤어라고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암컷이 있어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아하. 어제 봤던 암컷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설명을 못해주는.
설명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제 길을 가는데 사자가 저 강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피엔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네. 어디까지 올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까지도 오죠. 사실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모든 테크놀로지랑 사실 이 기억을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것을 데이터로 저장을 해내는 거죠. 이건 다 기억들이에요.
네,
경험에 기반한 사유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게 다른 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하라리의 굉장히 독창적인 부분이고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네. 언어 때문에 사피엔스는 더 복잡한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됐고 또 집단의 응집력도 커지게 됐습니다. 오늘 인류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중심으로 말씀 나누고 있어요. 인류의 첫 번째 혁명인 인지혁명과 관련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초대 가수 한 분을 모셔보죠. 독보적인 음색과 섬세한 가사로 사랑받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타로 씨입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타로 씨.
네, 안녕하세요.
예, 예명이죠, 예명.
예명입니다.
예, 무슨 뜻이에요?
눈물이 떨어지다라는 한자어입니다.
네. 왜 눈물이에요? 왜?
아무래도 좀 진정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
네, 지금 모습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거 있죠?
감사합니다.
네, 타로 씨 하면은 드라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도 많이 참여를 했었고,
네?
또 핸드폰 문자 알림음으로도 우리에게 익숙한데요.
네.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살짝 네. 해주실래요?
아,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에서.
네네네.
네. 그, 하지원 씨?
네.
네. 문자음.
길라임 씨.
아, 길라임 씨.
아, 길라임 씨 문자.
네, 맞아요. 네. 문자하셔. 문자하셔.
맞아.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네.
그거 하신 분이구나.
문자 오지 않았는데 문자하셔. 저거 좀 끝내내고.
그게 목소리였군요.
네.
이렇게 정말 사랑스러운 목소리의 주인공 타로 씨 오늘 첫 곡으로 어떤 곡 들려주실 거예요?
네, 오늘 첫 곡으로는요 약간 환기하는 차원에서 예, 가벼운 신나는 곡 사랑에 빠진 딸기 준비했습니다.
네, 타로의 노래 사랑에 빠진 딸기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다른 것 같아 난 진지해요 널
너무너무 달콤해서 초대 가수 예. 타루의 라이브로 사랑에 빠진 딸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그리고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도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수 있죠?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샵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방송 소감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김영사에서 나온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책 보내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방청객 가운데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께 굉장히 열혈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께 저희가 이 책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기회면 많이 참여해주세요. 아시죠?
네. 오늘은 뭐 전부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공개방송으로 진행하는 토요 이문화 콘서트. 오늘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통해서 인류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사피엔스가 인류의 지배자가 되기까지 그 첫 번째 계기가 된 인지혁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두 번째 변화가 12,000년 전의 농업혁명입니다. 농업혁명으로 정착 생활을 하게 됐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지구의 주도권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잡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네네. 사실 뭐 이거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뭐 네. 그 교과서에도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인류가 드디어 이제 농업을 시작하면서 정착을 하게 되고 네.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가지고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이제 지구로 퍼져나가서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물론 이제 유발 하라리는 이 내용을 많이 뒤집어서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연을 정복한 게 아니라 자연에 자연이? 이제 우리가 길이 들었다.
그러게요.
미래계 미리 가장 성공한 작물이라고
그렇죠,
나오잖아요.
뭐 네. 가축도 마찬가지. 쉽게 네. 말하면 맛있고 영양가 많은 거에 우리가 길이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이렇게 아무거나 맞아요. 먹어도 소화도 맞아요. 잘 시켰는데 이제 밀이나 아니면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것밖에는 먹을 수가 없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네. 조승현 씨는 세계 문화 전문가이기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여쭤봐야지. 그 우리의 부엌이 고대 농부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자가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뭐 이 문화라는 것은 갑자기 뭐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 몸의 심층 구조를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네 발로 기어다닐 때와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처럼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뭐 집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도 옛날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오늘날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아니면 남부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 같은 데 가면은 옛날 농부들의 부엌이 그대로 진짜 남아있죠. 그럼 그 부엌의 특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연료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한 동네에 열원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오븐이라고 하는 것을 빙 둘러싸고 앉아가지고 아주머니들이 같이 반죽을 하고 그것이 어떤 커뮤니티의 중심지가 돼요. 하지만 이제 아파트와 개인주택이라는 것이 현대에 발명되면서 부엌이라는 것이 집 안으로 들어갔고 부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커뮤니티의 역할을 하는 대신에 개인적인 공간이 돼버렸죠. 그렇다면 아무리 심층 구조가 비슷하다고 해도 그것이 고대 농부의 부엌과 같은 부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커뮤니티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영인의 엄마 뒤에 어떻게 됐어? 엄마 얘기를 하고 있었던 그 커뮤니티에서 그렇죠. 개인으로 들어가니까 뭐 어떤 활용은 비슷할지언정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렇군요. 뭐 잠깐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농업혁명은 최대의 사기다. 또 식물이 호모사피엔스를 길들였지 호모사피엔스가 식물을 길들인 것이 아니다. 기존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의견인데요. 우선 농업혁명은 최대의 사기다. 내지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조승현 씨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 저는 그 사실 이 사피엔스 나온 이 의견이 아주 새로운 의견은 아니에요. 대중적인 책에 처음으로 소개된 의견이지. 예를 들어서 1960년대, 70년대 활약하던 미국의 인류학자 말빈 해리스라는 사람이 식인종과 왕이라는 굉장히 위대한 그 인류학 저서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 인류가 개체수 증가, 얼마나 많은 자식을 낳아가지고 굶어 죽이지 않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성공을 얘기한다면 농업혁명은 성공입니다. 하지만 한 명이 얼마나 많은 노동을 해야 되고 얼마나 고난스럽게 사는지를 생각하면 사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마사이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동물이 별로 없는 지역에서 사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농사를 짓는 순간 엄청난 일을 해야 되죠.
눈 뜨자마자 눈 감을 때까지.
그렇죠.
저녁까지.
그럼 그렇다면 이 수렵사회가 왜 없어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빈 해리스 박사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이 수렵사회를 유지를 하려면 사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동물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게 되면 동물이 멸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를 계속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고대시대에는 고대시대가 아니죠. 선사시대에는 어떻게 인구를 조정했느냐 하면 아이들을 죽임으로 해가지고 너무 많은 인구가 동물을 멸종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구석기 시대 수십 년을 유지해왔다는 거죠. 만약에 아이를 죽이지 않고 더 많은 아이를 살리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목적을 그렇게 설정을 한다면 농업혁명은 사기가 아니라 굉장히 위대한 발전이죠. 하지만 내가 일을 덜하고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러면 농업혁명은 거대한 사기겠죠.
동의하세요? 이 교수님?
저는 이제 그 관점의 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부분적으로 조성현 작가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이제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양대했던 그 상대적인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두느냐가.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 농업혁명과 관련된 이 유발 하라리의 내용들은 사실 칼 마크스 같은 사람도 하고 있습니다. 생산력이란 관점에서. 그러니까 사실 야생동물들도 자기들이 기를 수 없는 그런 자식을 낳으면 죽여요. 그러니까 새끼를 놓으면 사자 같은 경우도 너무 이렇게 그 가뭄이 심해지면 뭐 또 이렇게 그 사냥감이 부족하면 자기들 스스로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 새끼들을 이렇게 없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좀 와전돼가지고 뭐 이렇게 뭐 절벽에 떨어뜨려가 살아남는 것만 데리고 간다는 소리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제 인간은 그런 것이 아니죠. 인간은 그런 식의 자연의 상태에 있다가 제가 볼 때는 문화적인 어떤 차원으로 이행해 오게 되는데 여기에 농업혁명이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그 칼막스 같은 경우도 이야기하듯이 농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농업시대로 진입하면서 계급이 생기고 이른바 위계가 생기고 엘리트들이 나오고 정치가 이제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인간을 뭘로 정의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농업혁명을 바라본 관점 달라진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유발 하라리 책이 이제 재밌지만 제 입장은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생물학적 관점과는 반대해서 있어요. 저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정치라는 것이 인간을 규정하는 사피엔스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 정치가 발생할 수 있는 토대는 사실 농업혁명을 통해 주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인연과 또는 사상과 문화들이 다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하다. 인간의 관점을 떠나서 본다면 안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바로 인간의 본질인 거죠. 이걸 버리고 가느냐 안 버리고 가느냐는 앞으로 인류의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농업혁명 말씀하시면서 막 정치, 사상, 문화 여기서 이제 파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저는 이 생각도 해봐요. 이때가 아마 농업혁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걱정 DNA가 심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수렵채 집할 때는 그날그날 사냥하고 열매 따서 먹고 뭐 여기에 풀라 있으면 저기서 뜯어먹고 이렇게 하면 됐는데, 농사 지으면서는 아유 내일 비 오면 어떡하지, 어제 심어놓은 거 쓸려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가뭄 들면 어떡하나, 뭐 이런 농사가 생존과 직결되다 보니까 늘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때는 뭐 걱정 이형이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심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때 우리가 걱정 DNA가 생긴 게 아니죠.
그렇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것도 결국 문화잖아요. 걱정을 한다는 게 사실 제가 볼 때 사자나 표범 같은 그 동물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지금 배가 부르면 자고, 사실 사자를 보시면은 네, 자지 않습니까? 그죠?
맞아요.
그 사파리 가서 보시면 자고 있어요.
일 안 하는.
그렇죠. 뭐, 먹을 좀 또 먹고 이렇게 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인간이 또 그렇게 산다면 살 수가 있을 것이지만.
네.
인간은 거기에 비한다면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걱정을 낳는 것이고. 저는 그게 또 문화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 좋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관점의 차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네. 조수현 작가님.
저는 사실 이제 그 하라리 박사의 책을 읽으면서 네. 제가 이제 그 고고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따로 공부한 것과 차이가 많다는 거를 가끔씩 느껴요. 이게 바로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피레네 산맥이라는 산에 가면은 그 동굴 안에 수렵시대 사람들이 별자리가 동굴을 통과한 그 위치를 갖다가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달력을 만든 게 있습니다.
네.
달력을 만들었다는 건 곧 무슨 뜻이냐면은 걱정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무엇이 걱정이었느냐? 우리가 정확하게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마인드를 알 수는 없지만 여러 동물들이 이동하는 이런 그림들을 그려놓은 걸로 봐서 그 하라리 박사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수렵 시대라고 내가 동굴에서 바로 나가면 바로 메모트가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들도 계절에 따라서 북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이동을 하고 봄, 가을, 겨울 잡히는 동물이 다르고
그렇죠.
요리를 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수렵시대 사람들도 분명히 걱정을 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아, 저도 거기에 한 표
저는 걱정을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럴 것 같네요, 정말. 아니, 이 얘기를 들으면 또 혹 하고.
여기 얘기는 좀,
정말 어떡하죠.
팔랑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다면 농업혁명이 사피엔스의 삶에 큰 영향을 주기는 했었지만, 그것이 꼭 뭐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있고 이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네. 저는 가치관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나중에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월 하루에 채택하고 있는 그런 관점들은 약간 이제 그 위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인간이 오만해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의 어떤 역사를 되돌아봐야 될 시점이 왔는데 너희들은 왜 반성하지 않느냐.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비를 내리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좀 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일단 농업혁명이라는 것이 물론 사피엔스의 어떤 그런 단점들도 만들어냈지만 저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조순 작가도 말하지만 사실 그 당시 수렵 채집인들은 분명히 개체로 본다면 굉장히 훌륭한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라든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사실 노마드였던 거죠.
네,
혼자서
네.
다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어떤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데는 대응을 못했을 거라는 거죠. 가뭄이 갑자기 들어버린다든가 동물들이 다 이제 사냥을 해야 될 동물들이 다 사라져버린다든가 또는 채집해야 될 어떤 그런 식물들이 다 없어져버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할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인간이 기본적으로 농업혁명을 구상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러한 어떤 기후변화라든가 또 다른 조건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전제했을 때는 사실 조금 이제 이런 식으로 농업혁명이 나쁜 영향만 줬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피엔스의 유일한 잘못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거죠. 다른 동물도 좀 사라지지 않고
네.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가장 오래 살아남은 종이잖아요. 그죠? 물론 뭐 잠자리 같은 것도 있긴 있지만
네.
어떤 고등 생물로서는 가장 오래 살아남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저는 어떤 관점에서 이걸 볼 거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조 작가님 뭐 덧붙일 말씀이 있으세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약간 이 피엔즈라는 책에서 느껴지는 것이 약간 노스탈지아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도시 소비와 문화 속에 살고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도 예를 들어서 뭐 아랍 국가에 가서 뭐 낙타를 타러 갔는데 그 낙타를 끌고 다니는 노매드가 뭐 별자리만 보고 뭐 방향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놀랍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꼭 하는 말씀이 난 정말 꿈의 소원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아하. 귀해 보이는 것이고 아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류 발달의 두 번째 큰 변화, 12,000년 전 농업혁명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초대 가수 타루의 노래로 열기를 좀 살짝 식히고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타루 씨 두 번째 라이브 곡 어떤 거예요?
아, 다음 두 번째 곡은요. 다 같이 부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화내지 말고라는 곡이고요.
제목이 네. 화내지 말고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박수로 우리, 그러면 예. 청해 드릴까요?
네, 좀 도와주셔야 돼요.
어디를 네, 도와드릴까요?
화내지 말고라는 요 가사를 같이 불러주셔야 이거 흥이 나는 곡이라서요. 아~ 제가, 예. 예를 들어. 마음 아프다고 말해. 그러면 화내지 말고 요걸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해볼게요.
네,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예, 흥이 납니다.
네,
시작했습니다. 1, 2, 3. 마음 아프다고 말해. 화내지 말고. 외롭다고 말해. 화내지 말고. 안아달라 말해. 화내지 말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화를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못해서 서투른 표현은 우릴 멀어지게 해. 손 잡아달라 말해. 화내지 말고. 미안하다 말해. 화내지 말고. 서투르다 말해. 화내지 말고. 너무나 많은 화를 내. 약해 보이면 상처받을까봐 나리선 표현은 우릴 아프게만 해. 마음 아프다고 말해. 화내지 말고. 외롭다고 말해. 화내지 말고. 알아달라 말해. 화내지 말고.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네. 함께 해볼까요? 다시. 1, 2, 3, 4. 마음 아프다고 말해.
화내지 말고. 외롭다고 말해. 화내지 말고. 안아달라 말해. 화내지 말고.
옆에 분들 손을 잡아주면서
손 잡아달라 말해. 화내지 말고.
미안하다 말해.
화내지 말고.
서투르다 말해.
화내지 말고.
너무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머, 타루 씨 안 가면 안 돼요. 네, 타루의 라이브로 화내지 말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인류를 변화시킨 농업혁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결과 소수 엘리트와 지배자가 출연했고 나라가 생겼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화폐나 종교와 같은 보편적인 질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발 하라리는 화폐, 종교, 국가 이런 것들을 상상의 질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죠. 이제 수렵 채집인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탁월한 능력을 이제 기억을 재생하는 그런 이야기 만들기. 쉽게 말하면 좀 뒷담화 문화죠. 뒤에서 모여서 이렇게 이제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게 돼서 어떻게 이제 하는 거였는데 그게 고도화되면서 이제 화폐 종교 국가랑이 탄생했다라고 이제 유발 하라리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생산력의 발전이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좀 더 고도화된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인데요. 이게 상상의 질서라는 게 아주 쉽게 말하면 화폐 같은 거 보시면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약속된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지금 은행에 가보시면 돈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이제 얍이라는 건데 네. 굉장히 얍 종족이 뭐가 있냐 그러면 큰 그 돌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 화폐를 만들어요. 네. 너무 크기 때문에 도둑이 훔쳐갈 수가 없죠. 자기 집 앞마당에 놔두는 겁니다. 놔두면 그게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살 때 그것을 가지고 교환을 하는 거죠.
큰 거를
근데 가져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비록 그 돈을 자기가 소유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 집에 계속 놔두면서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뱅크에 넣는 게 이 은행에 넣어놓은 돈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금 거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카드 그냥 가서 끊는데 그냥 숫자만 착착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우리 돈을 쓰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그대로 있는데 그냥 우리가 약속을 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화폐인데 이런 식을 이제 하라리는 이제 상상의 질서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도 마찬가지. 국가도 우리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본 적도 없고 그죠. 네. 물론 뭐 가보시면은 뭐 성상은 있지만 그 신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 신이 우리에게 뭘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청와대나 뭐 이런 데 가보시면 국회나 이렇게 가보시면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물어보면 항상 국가에 대해 불만이 많죠. 국가가 말이야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증명이 되지 않는 맞아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이런 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상상의 질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화폐, 종교, 국가, 상상의 질서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이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조승현 작가.
네.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체제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펑이라는 거죠. 예, 옛날에 이제 근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
네.
이것이 이제 그 하라이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원숭이들 100마리나 200마리를 갖다가 한 군데다 모아놓으면은 그들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찢어 죽인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 만나가지고 수천만 명이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이루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천에다가 태극 문양을 그려놓고는 우리는 다 한민족이라고 믿을 수 있는 능력.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다 같이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 그 상상의 체제가 다른 두 그룹이 만나면 항상 싸움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스페인의 그 정복자 콜테즈가 아즈텍에 도착했을 때 아즈텍에서는 금이 굉장히 흔한 금속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금을 찾으러 대서양을 건너왔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굴러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콜테즈한테 물어봤대요.
네.
금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근데 금이라는 거는 화폐이기 때문에 상상의 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콜테즈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는 금이 중요한 거고 자기가 자란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금이 중요하다는 거짓을 같이 믿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코르테즈가 이 아즈텍 사람한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마음속에 병이 있는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금밖에 없다. 말하자면은 욕심이라는 것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그 상상의 체제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을 병이라고 설명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저자는 상상의 질서인 화폐, 종교, 국가가 모든 사피엔스를 지구촌 세상으로 끌어들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교수님?
사실 이제 상상의 질서라는 것은요, 이제 네. 누구나 공유할 수 있고 그 언어를 이렇게 갖고 있는 어떤 존재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죠. 이런 조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 조선인 작가가 이제 코르테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유럽인들이 처음에 유럽이 아닌 곳에 갔을 때 흥미로운 것은 거기 이미 문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고대에서 이제 그 이 중세나 이렇게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분리된 그런 다른 세계가 존재하다가 그 세계가 만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근대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힘으로 이제 이렇게 통합을 시키게 됩니다. 그걸 보통 식민지라든가 제국주의라든가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통합이 뭐냐 이 상상의 질서를 하나로 통일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유럽식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세계를 통일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리되어 있던 여러 가지 상상의 질서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서로 융합이 되면 엄청난 힘이 이제 발휘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바로 그렇게 통합이 이루어진 세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피엔스의 공통된 능력들이 분리되어 있다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이른바 이제 지구촌이라는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걸 이제 하라리 이 교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는 너무나 다른 전무후무한 그런 조건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의 단일한 문명을 가지고서 살아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교통의 발달이라든가 테크놀로지의 발달이라든가 사실 이것의 어떤 집약판이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매일 가지고 주무르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라 생각해 드려요. 이 안에 이 지구가 맞아요, 담겨 있는 거죠.
맞아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저도 제 친구가 이렇게 미국에도 살고 영국에도 살고 저기 뭐 호주에도 사는데 이것만 있으면 그냥 옆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없는 거죠. 맞아요. 저는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 만나가 이야기할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 사람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네. 것들이 바로 이제 좀 완전히 달라진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일단 방금 다른 사상이 이제 합쳐지는 것 우리가 말씀해 주신 네. 건 이제 근대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그러면 여기서 근대 사회를 접어들면서 새로운 종교가 등장했다고 저자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종교라는 게 자유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데 교수님 이거는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뭐 사상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 하라리 교수는 사실 이 이데올로기를 종교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우린 사실 여기 뭐 이 청취자 중에서 이렇게 뭐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분이 들으면 약간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교회를 간다든가 절에 가는 이유는 반드시 그게 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대라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무신론의 시대예요. 아. 신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은 믿지 않는. 근대라는 것은 말로 증명이 안 되는 건 안 믿죠. 이걸 과학의 시대라 그러는데 이 과학의 시대가 오면 신이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신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종교인데 이데올로기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민족주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민족을 본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뭐
단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만 사실 누구와 우리 단군처럼 생기지 않고 단군이 뭔지도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연필 이렇게 한 것처럼 형태가 없는 거죠.
약속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사실 인간이 신을 만들어냈듯이 인간은 뭐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 이제 하라리의 기본적 생각이고 그것을 만들어내야지만 또 인간이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라리 교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 태생의 유태인이죠. 하라리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맞아요. 표현을 하고 있어서 좀 놀라울 정도였어요. 약간 불교적인 색채도 상당히 강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네. 조승연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아까 그 상상의 질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네. 이제 기본적으로 상상의 질서가 왜 필요하냐. 일단 인간은 세계관이라는 게 있고 그것이 종교로서 대체로 표현이 되죠. 그 세계관이 내 가치관을 결정을 하고 가치관이라는 건 내가 하는 행동 중에 좋은 행동이 무엇이고 나쁜 행동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렇다면 가치관이 있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행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행동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그룹의 행동의 일관성을 만들어내야만 우리가 사회를 이룰 수 있지 100마리의 원숭이처럼 서로 뜯어 죽이지를 않는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왜 이 이데올로기를 갖다가 왜 종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세계관을 만듦으로써 해서 행동을 통일시킨다는 어떤 펑션이 똑같다는 네, 뜻이에요. 네. 기능,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 사회 안에서. 그래서 율랄 하라리 박사가 봤을 때 기능적인 면에서는 두 개가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네.
그 프란치스코 교황도 현대인들은 황금 송아지, 황금소를 그 숭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했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자본주의의 어떤 종교화를 경계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 2부에서 본격적으로 펼쳐드리겠습니다. 첨단 과학기술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사피엔스. 과연 신의 영역에 도달할 것인가? 아니면 추락하고 말 것인가. 그 중대한 갈림길에선 인류 문명에 대한 이야기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저희는 1부 끝음악으로 타루의 희생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